BOA 세계 뉴스입니다. 조브네 모이즈 IT 대통령 암살 당시 총상을 입은 영부인 마르틴 모이즈 여사가 사건 이후 처음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모이즈 여사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병원에서 암살자들은 대통령의 꿈과 비전 그리고 이상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이즈 여사는 10일 인터넷 트위터에 음성 메시지를 올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괴한들이 집에 들어왔다며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총알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모이즈 여사는 이어 나는 신의 도움으로 살아났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며 남편을 애도했습니다. 모이즈 여사는 또 개헌 국민투표와 선거를 치르려는 남편의 계획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암살범을 내보낼 수 있었다며 암살 배후에 있는 이들은 IT의 변화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대통령 암살에 가담한 괴한은 모두 28명으로 알려졌습니다. IT 경찰당국은 콜롬비아인 15명과 IT계 미국인 2명 등 17명을 검거했고 3명은 사살했으며 8명은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0대 사업가 출신이었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은 지난 2017년 2월 집권한 이후 각종 부정부패 의혹 속에 야권과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에티오피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티오피아 국립선거위원회는 10일 연당 의회 의석 총 436석 가운데 여당인 번영당이 410석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비 아메드 총리는 앞으로 5년 임기의 재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제1야당인 에티오피아 상회정의당은 11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석은 분쟁이나 교통편 미비 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공석으로 남게 됐다고 선거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새 정부는 오는 10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8년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자리에 물러난 전임자를 이어 총리직에 오른 아비 총리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로 평가받았습니다. 아비 총리는 이번 총선이 에티오피아 최초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다고 자평했지만 미국은 야당이 제시한 통계와 일부 지역이 불안정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선거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서부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애리조나 주 당국은 10일 위키업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충돌한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부크레드 산불도 계속 확산하면서 10일 하루 동안 산불 면적이 158제곱미터에서 308제곱킬로미터까지 늘어났습니다. 산불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와 미 북서부 지역 수백만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력 부족 상황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전력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산불도 계속 확산하면서 현재 수만 에이커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인근 지역이 섭씨 37도 이상의 고온을 보이면서 산불을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 일대에 12일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역 당국은 주민들이 기상특보에 귀를 기울이고 대피에 나설 체비를 갖추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붕괴 사고 현장에서 10일 7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총 86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실종자는 여전히 43명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인 마이애미 헤럴드가 전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붕괴 사고 2주 만인 7일 구조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고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4일 새벽 일부 붕괴한 12층짜리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 건물은 지은 지 40년 된 콘도로 사고 당시 총 136세대 가운데 55세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28층짜리 민사법원 청소도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폐쇄됩니다. 콩도 붕괴 사고 후 지역 내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카바 카운티장은 기둥 일부에 무게를 지탱하는 작업이 필요한 구조상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부분 지역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 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우호협력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개발의 주역인 리병철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북한 담당 당국자들이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는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 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6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여기서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mong others in this case, but of course China and the PRC has...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혼자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과 긴밀히 공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도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북한 담당 당국자들이 첫 전화통화를 한 배경,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지 윤 기자가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 국면을 보면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역량은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현재 그 교착 국면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말이죠.
네.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진행됐고 그것이 이제 끝난 지도 벌써 두 달 이상이 지났는데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런 말하자면 대화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교착 국면을 타개할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미국과 중국 측의 공감대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쟁, 대결, 협력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북한 문제는 협력 분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교착 국면에서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 북한 관련 당국자들의 전화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통화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한다는 데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오랫동안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류 샤오밍 대표는 이번 전화 통화로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한국, 러시아와 모두 접촉을 한 셈인데요. 그러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그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인데요. 이 자리는 원래 그 육자 회담 또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전담하는 이제 일종의 특사 그런 자리였는데 지난 2년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는 있는데 임명이 안 됐던 것인데요. 육자회담도 없어지고 또 그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핵 문제 자체가 그 미국과 북한 그 사이에서 이제 계속 전개가 되니까 중국이 임명을 안 했던 것인데요. 중국이 4월에 이제 류 샤오밍 과거 그 평양 주재 그 중국 대사도 했었고 영국 대사도 했던 인물인데요. 류 샤오밍을 이 자리에 그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명 자체가 중국이 지금처럼 그 일종의 방관자 그 열애자 이런 걸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류 샤오밍 특별대표가 이제 4월에 임명이 됐는데요. 지난 한 그 석 달간 상당히 그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 우선 그 베이징 주재 리용남 그 북한 대사를 만난 것은 물론이고요. 러시아의 그 모르굴로프 외무차관 또 아, 베이징 주재 그 러시아 대사도 이제 접촉을 했었고요. 또 6월 23일에는 한국의 그 노규독 한반도 그 평화교섭 본부장과 이제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 30일에는 베이징에 주재하는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 대사를 만나서 또 한반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7월 6일에는 아 성킴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와 이제 전화 통화를 한 것인데요. 이로써 그 류샤밍 대표는 뭐 지금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육자회담 국가들 중에서 아 일본을 빼고서 모두 이제 접촉을 그 한 그런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중국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 그 중국의 그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그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죠. 그렇긴 하지만 지난 한 2, 3년간 북한 문제가 주로 미국과 아 북한 그리고 한국이 개입하는 이런 관계서였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 그 정치적, 그 경제적 영향력은 가장 크면서 일종의 좀 옆으로 비껴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이 역시 그 미국의 새로운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이 중국 류 대표가 쌍궤 병진 원칙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잠깐 해보고 또 이를 통해서 그러면 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걸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이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쌍중단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쌍궤 병진인데요. 예.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이것을 중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이것이 이제 쌍중단이 되겠고요.
예.
말씀하신 쌍궤 병진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이 쌍중단과 쌍궤 병진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 그 한반도 긴장이 상당히 고조된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화염과 분노해가면서 미국과 북한이 상당히 이제 긴장이 커졌던 그 시기인데요. 이때 중국이 쌍궤 병진 그리고 쌍중단을 주장하면서 나섰고요. 또 말씀하신 그러면은 이 쌍궤 병진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참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쌍궤 병진이나 쌍중단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아직 실행된 방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 쌍중단과 쌍궤 병진은 북한의 관심사를 상당 정도 이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재 고착 국면을 넘어서서 미북 간의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은 지금 협상 재개의 선제적인 조건으로 이 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대해서.
네.
거기에 그 쌍중단이 중요한 한 가지 그 말하자면 방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그리고 체제의 완화 내지는 해제 아닙니까?
예.
이 쌍중단에 보면은 일단 군사훈련에 대한 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체제 해제나 완화도 마찬가지로 이 평화 체제 전환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이것이 한반도 핵 문제의 말하자면 강력한 해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사실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쌍중단이나 쌍궤 병진이 공식적으로 본궤도에서 그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 효용성을 분명하게 거론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중국은 미국에게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 사안을 중시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 여기서 이 정당한 관심 사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에게 이제 중국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의 그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사에 귀 기울여라. 이런 것은 이제 중국의 그 한반도 관련 그 성명 또는 언급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중국 당국이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러저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전문가들은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북한이 그 핵개발을 이제 저렇게 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상당히 그 뜻이다. 군사적 측면의 그 위협을 받았다고 북한이 느끼기 때문에 핵개발한 것이다. 이런 것으로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제 그 아시겠지만 한국과 자주 그 연례적으로 그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데요.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군사 훈련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미국이나 한국이 그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옆에 휴전선을 가까이 둔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상당한 그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북한이 혹시 이 같은 군사훈련에 위협을 느껴서 핵개발을 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북한의 그 같은 그 안보 불안 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해소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재 문제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그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일부 제재를 좀 그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부여회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그 중국이 그동안 그 유엔 안보리 같은 데서 북한의 그 해산물, 의류, 또 남북한 철도 연결, 노동자 송환 이런 것은 그 핵 문제와 관련 없고 일종의 그 민생 문제니 완화하자 이런 그 시도 론조가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중국이 풀자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해산물, 의료 수출, 노동자 송환 이런 것이 이제 제재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은 사실 2017년 중국하고 미국이 합의해서 한 그 제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당시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은 제재를 푼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즉 지금 와서 제재를 완화하자 얘기하는 것은 좀 이중적이 아니냐 그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네, 중국은 제재를 먼저 푼 다음에 핵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 보면 그 정상회담을 두 차례 갖고 또 한 차례 별도의 면담도 했지만 그 북한의 체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비핵화를 먼저 달성을 하면 그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경직된 입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이후에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서 아직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것이 아니지만 현재로서 전문가들의 파악은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이제 동시적인 행동,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특정한 행동을 취하면은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제재 문제까지 포함해서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단계적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그 청사진이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개된 것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따라서 일단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서 대화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중국도 제재를 먼저 다 푼 다음에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적 그 말하자면 핵 문제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치 대 상응 조치로서 비핵화 진전과 제재 문제의 완화 또는 해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자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앞서 조금 아까 그 최영기 기자가 지적을 했지만 중국은 현재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중에서 가역 조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북한이 제재에 오르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진행하고 그런데 지금 2017년 말 이후에 지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 관련 제재 앞서도 얘기 나왔었던 이 북한의 수산물이나 섬유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라든지 노동자들 송환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실제로 지난 2019년에 안보리에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바가 있는데요. 미국은 그렇지만 지금은 대북 제재 해제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반대를 했고요. 그 유엔 안보리라고 하는 게 상임이사 중 어느 하나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은 통과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딪히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한국은 북한의 식량과 백신 등을 지원한 다음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방안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중국이 아직 뭐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그동안의 언급, 행동 이런 것을 보면 그 중국도 한국과 비슷한 그런 그 입장을 아니겠냐 이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바로 지금 그 핵과 미사일 대화재개 협상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경직돼 있으니까 그에 앞서서 비정치적인 문제, 식량이나 백신 이런 문제를 그 제공을 하고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중국도 그동안의 그 여러 언급을 보면 한국과 되게 그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남북 문제가 오히려 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이 북한 핵 문제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예, 사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말씀하신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이 대립이 첨예화되면 이 북한 핵 문제 해결도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미국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그중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말하자면 핵 문제와 관련한 말하는 입장을 바꾸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 압박 이것은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 현실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은 북한의 말하자면 현금, 식량, 또 원유 이런 것들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제공하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미국의 그 압박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으로서는 사실 실제적인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와 압박에 그렇게 말하자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당연하게도 미국을 도와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말하자면 측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을 자기 편으로 더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핵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비록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는 중국과 협력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협력과 경쟁과 대결 이런 것들이 사실 분명하게 이렇게 선이 거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그 조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 성 김 그다음에 류샤오밍 이 전화 통화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방금 그 국무부 그 대변인의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체로 그 이 같은 그 전화 통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북한 핵은 그 미국 혼자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 일본, 중국도 공조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VOA가 그 크리스토퍼 힐 그 전 동아태 차관보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아직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좀 견해 차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 미국 보고 좀 더 뭔가를 좀 더 내놔라 이런 입장 아니냐 그런 견해를 보였습니다.
네, 중국은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육자회담 의장국으로 북한 핵 문제를 주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상황은 또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만은 중국이 다시 뭐 혹 다자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높이려는 그런 그 입장은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이고요. 이것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육자회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고위 당국자가 말한 바가 있고요. 또 중국도 육자회담이든 또는 사자회담이든 이것을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북한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중국이 개입할 소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과거의 육자회담이 열렸을 때와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이요. 일단은 북한 자체가 자신들의 핵 문제를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의 그 개입에 대해서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북한하고 상당히 말하자면 그 대화의 채널이라 그럴까요? 정상회담을 이미 세 차례 앞서서 했다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대화의 채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입장의 그 차이가 문제인 것이지 대화 채널이 이제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육자회담이든 또는 제3자라고 할까요? 주변국들이 좀 더 개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미국과 북한 두 핵심 당사자들이 다른 말하자면 세력의 개입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조짐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네, 뉴스 포커스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 담당 관리들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과 중국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11일은 북중 우호협력 상호 원조 조약 60주년입니다. 자, 이때가 지금 다가오는데 최근 두 나라가 상당히 밀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사실 지난 60년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밀착과 또는 경색,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 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지난 4년이라고 할까요?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방문을 시작으로 네 차례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점부터는 사실 이전에 소원했던 관계가 상당히 이제 해소가 되고 과거에 상당히 좋았던 양자 관계로 복원됐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밀착하고 있는 예를 보면, 앞서도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를 했지만,
네.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북한과 중국은 오히려 밀착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왕이 중국의 외교부장이 신임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초청해서 만찬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고요. 중국 외교부가 또 평양과 베이징에 각각 주재하는 두 나라 대사가 상호 대표적인 관영 매체죠. 중국의 인민일보 그리고 북한의 노동신문에 각각 두 나라의 우호관계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기고문을 실었고요. 지난 7월 1일에 중국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기념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면서 양국 간 우호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처럼 현재는 상당히 밀착하고 또 우호 관계도 굉장히 깊어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렇게 밀착하는 것이 전통적 혈맹 관계 외에도 또 다른 뭔가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이해 관계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외교 관계, 또 다른 것은 이제 경제 관계인데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과의 대화 또는 뭐 대결 이런 것을 이제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혼자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대화 대결을 하는 것보다는 역시 그에 앞서서 중국과 결속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그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과 결속을 하는 것이 미국을 압박 또는 생색을 내는데 좋다, 이런 그 분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은 그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나서서 식량도 가령 주고 또 북한을 설득을 해서 미북 대화가 재개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는 일종의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일종의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에게도 좋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역시 그 식량 문제입니다. 지금 그 북한은 대단한 식량난을 겪고 있고 한 100만 톤 정도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중국이 만일 지원을 하면 역시 그 북한 중국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돈독해지고 이런 것이고, 또 중국으로서도 북중 관계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두 가지 측면, 즉 외교 경제 문제에 서로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00만 톤 이상 부족한 식량을 중국이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것은 그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이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식량 지원한 것이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그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에도 상당한 양의 식량을 중국이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 시진핑 주석은 최근에 몇 차례 북한에 대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강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식량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원 요청을 한다면은 그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국경 바로 건너편에 가장 그 말하자면 가까운 맹방이 그 체제 불안을 그 경험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북한을 도울 여력이 있고 또 그럴 말하자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미국에게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됐든 뭐 꼭 좀 풀어야 이 골치 아픈 문제가 뭐 사라지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 북한 핵 문제는 미국에게도 이제 큰 문제지만 중국에도 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는 그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반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그 완충지대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자꾸 개발하면 거꾸로 완충지대가 아니라 미국의 개입을 끌어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이제 핵보유국으로 굳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어지면 거꾸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남한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이 북한의 그 핵보유에 대항해서 자체적으로 그 핵을 개발해서 핵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상당한 그 아주 그 군사적 외교적 악몽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이것은 꼭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그 이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그 남한 땅에 사드 고고도 미사일망을 저 배치를 해놨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한국과 중국이 상당한 갈등을 빚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예. 지금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사일을 그 일본, 한국 등에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방관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꼭 풀어야 된다.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 절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열린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이 중대 사건 책임을 물어서 해임된 정치국 상무위원이 리병철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북한은 당시 해임됐다고 말만 했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병철이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이 된 건가요?
예, 북한에서 이제 권력 서열의 변화는 이 북한 당국이 그 공개하는 공식적인 사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서 당 간부들, 정부 간부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판단 자료의 하나가 되는데요. 지난 8일 김일성 주석 사망일을 맞아서 북한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금수산 궁전을 참배했는데 그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그 사진 속에 그 참배해서 그 주요 간부들의 그 위치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리병철 당비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그동안에 사실 질 앞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였는데 이번 사진에서는 그 세 번째 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한국 국가정보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군수공업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100% 북한의 발표는 아니니까 이게 100% 확인은 아니지만 대체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한국의 정보 당국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의 한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5월 친서를 교환하면서 비대면 정상회담을 타진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게 어떤 무슨 얘기인지 잠깐 좀 짚어볼까요?
네, 한국의 그 중앙일보가 이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미한 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당시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 친서를 교환하고 비대면 정상회담, 그러니까 뭐 비디오나 인터넷을 통한 이런 정상회담 이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했다. 이런 그 보도를 했고 이어서 이제 기자들이 청와대에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요. 예. 이것을 앞뒤를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 아마 이 같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두 정상 간의 어떤 그 친서든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그야말로 매돌매칠 그럼 비대면 정상회담을 갖자 이런 것이 합의된 것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은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 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한 소식, 또 북한과 중국이 밀착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국내 정치 상황 잠깐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 부부의 결혼 얘기를 보면 첫눈에 반해서 서로 사랑했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정이 차츰 사랑으로 변하고 결혼한 뒤에 오히려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부부가 그랬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0대 퍼스트 레이디 루크리셔 가필드를 알아봅니다.
당신은 마치 거대한 대륙과 같소. 당신이 아플 때면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든다오. 영원한 질서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요.
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아내 루크리셔에게 한 말인데요. 루크리셔가 옆에 있어야 삶의 안정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무척 가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아내를 많이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앨런 페스킨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사람들이 루크리셔를 애칭으로 크리트라고 불렀는데요. 루크리셔는 오하이오주 하이람에 있는 한 학교이사의 딸이었습니다. 나중에 하이람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는 학교죠. 루크리셔는 19세기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크리셔와 제임스 가필드는 학교에서 만났는데요. 한 학교에 다니면서 라틴어와 그리스어 강의를 같이 들었죠.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고요. 그냥 좋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제임스는 다른 예쁜 여학생에게, 루크리셔는 바람둥이 남학생에게 정신을 파느라 서로의 존재를 잘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각자 연애가 실패로 끝나면서 상대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고대 언어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가 두 사람을 연결해줬는데요. 1853년 말에 두 사람이 편지 교환을 시작하면서 나눈 얘기는
대부분 고대 언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편지 내용이 점점 더 사적인 것으로 바뀌었고요. 몇 달 뒤에 제임스 가필드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정으로 들뜬 기분이나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루크리셔에게 끌리는 감정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뜨뜻 미지근한 관계가 꽤 오래 계속됐는데요. 학교를 졸업한 뒤에 제임스 가필드가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윌리엄스 대학에 진학하고 루크리셔는 오하이오주에 남아서 교사로 일하면서 사이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마친 뒤에 가필드가 다시 오하이오주에 돌아오면서 관계가 이어졌고요. 1858년 11월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됐습니다. 다시 페스킨 박사의 설명입니다.
제임스가 하이람 대학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얼마 안 가서 25살 젊은 나이에 이 작은 대학의 총장이 됐죠. 그동안 계속 루크리셔를 만나면서 지냈는데요. 친분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죠. 제임스 가필드가 루크리셔에 대해서 모순되는 감정을 일기에 적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된 계기는 자식의 죽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863년 12월에 이제 만 3살이던 큰딸 일라이자가 갑자기 사망한 건데요.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면서 부부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가필드 부부는 같이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남북전쟁이 터지면서 가필드가 군인으로 전장에 나가 싸웠는데요. 전쟁 중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자 워싱턴에 가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루크리샤는 오하이오주에 남아서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어느 날 루크리셔가 남편을 붙잡고 앉아서 직접 만든 달력을 보여줬습니다. 결혼하면서 지낸 날 가운데 남편이 집을 떠나 있었던 날을 빼서 보여줬죠.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날을 다 더하니까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보고 가필드가 아내를 워싱턴에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869년에 가필드 가족은 워싱턴 시내에 아담한 집을 짓고 이사했습니다. 제임스 가필드의 어머니와 가필드 부부, 세 아이, 이렇게 여섯 식구였는데요. 이 집에 이사한 뒤에 아들 셋이 더 태어났습니다. 루크리셔 가필드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갔는데요. 가필드 대통령은 가족을 달콤한 모임이라고 부르면서 아내 루크리셔를 가리켜서는 내 모든 행복과 희망을 건설하는 단단한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루크리셔는 가정주부로서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의 아내로서도 모범이 됐다고 페스킨 박사는 말했습니다.
루크리셔는 그런 역할을 아주 잘했습니다.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별로 드러나지 않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 조용히 있으면서요. 손님 접대를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게 잘했습니다. 당시는 정치인들이 의회 밖에서 정치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사교 모임에서 만나서 사귀고 대화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곤 했죠. 루크리셔가 그런 모임에서 안주인 역할을 아주 잘했습니다.
남자 교사 못지않게 잘 가르치는 여자 교사가 있는데 보수는 남자보다 더 적게 받는다는 게 과연 공평한 일인가? 남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말이다.
네, 루크리셔가 학창시절에 썼던 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 루크리셔는 남녀평등 사상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혼한 뒤에는 여성의 분야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 교수를 지낸 역사학과 앨런 페스킨 박사의 얘기입니다.
루크리셔는 정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루크리셔는 남녀평등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면 가정 밖으로 뛰쳐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쿠리셔에게 가장 보람된 일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아주 잘 길렀죠. 한 명은 나중에 미국 내무장관이 됐고요. 다른 한 명은 윌리엄스 대학 총장을 지냈고 윌슨 행정부에서 연방연료국 국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정치적인 성향은 없었지만 예술적인 성향이 있어서 나중에 이름 있는 건축가가 됐습니다. 루크리셔는 자식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게 잘 기르는 일이 나가서 투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때 다른 성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성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루크리셔가 정치에 관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1881년에 제임스 가필드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강요들을 지명할 때 얘긴데요. 강요 지명 과정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요 후보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도덕 기준에 미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살폈죠. 이혼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루크리셔가 그 사람이 장관 지명을 받지 못하게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루크리셔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아서였죠.
루크리셔 가필드는 백악관의 새 안주인으로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백악관 만찬에서 다시 술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패스킨 박사의 설명입니다.
전임 퍼스트레이디 루시 헤이스는 백악관 만찬에서 술이 사라지게 한 걸로 유명한데요. 독주뿐만이 아니고 포도주까지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레모네이드 루시란 별명을 얻기도 했죠. 루크리셔는 종교를 열심히 믿긴 했지만 광신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백악관 금지 정책을 바꿀 준비가 돼 있었고요. 위스키와 브랜디 같은 술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루크리셔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연회장에 서 있는 게 괴롭다고 일기에 털어놓았을 정도인데요. 그래도 늘 성실한 태도로 손님들을 맞았고요. 품위 있고 아름다운 안주인이란 평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돼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됐다고 패스킨 박사는 말했습니다.
루크리셔가 열이 많이 나서 자리에 누웠는데요. 당시에는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려웠죠. 꽤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루크리셔가 병이 낫기 시작했죠.
루크리셔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번에는 가필드 대통령이 쓰러졌습니다. 1881년 7월에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불만에 찬 미치광이에 총에 맞은 겁니다.
그때는 루크리셔가 대통령을 직접 간호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80일 동안 간호를 했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더 강한 여성이 됐고요.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퍼스트레이디로서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한동안 회복 기미를 보이기도 했던 가필드 대통령은 결국 1881년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약 반년 만이었는데요. 슬픔에 빠진 루크리셔는 남편의 모습을 새긴 카네어 브로치를 달고 다니고 상중이란 의미로 늘 검은색 테두리가 있는 종이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뒤에 거의 40년 동안을 재혼하지 않고 혼자 지냈습니다.
루크리셔 가필드는 교육을 잘 받았고요. 신중했고 남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배우자이자 협력자였죠. 남편의 일 그리고 남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현대 여권론자들이 개탄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루크리셔 가필드는 매우 행복한 여성이었습니다. 청취자께서 그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부인 루크리셔 가필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대 체스터 아서 대통령 부인 엘렌 아서 편을 보내드립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11일 조세 피난처를 사용하자는 것이 경제 기반에 대한 국가들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미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의 법인 세율을 최소 15%로 설정하는 조세 개혁안을 승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개혁안이 바닥을 향한 경쟁을 끝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누가 가장 낮은 세율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대신 모든 국가가 기술력과 혁신 능력 등 경제 기반 요소들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이번 개혁안을 통해 국가들이 사회 기반 시설이나 연구개발, 교육 등 중요한 공공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제조세개혁안은 오늘 10월 30일에서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예정입니다. 이 개혁안은 각국 관련법의 개정이나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조부네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 암살 당시 총상을 입은 영부인 마르틴 모이즈 여사가 사건 이후 처음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모이즈 여사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병원에서 암상자들은 대통령의 꿈과 비전 그리고 이상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이즈 여사는 10일 인터넷 트위터에 음성 메시지를 올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괴한들이 집에 들어왔다며 남편에게 말 한마디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총알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 대통령 암살에 가담한 괴한은 모두 28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티 경찰당국은 콜롬비아인 15명과 아이티계 미국인 등 17명을 검거했고 3명은 사살했으며 8명은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이즈 대통령은 지난 7일 수도 포르투프랭스에 있는 자택에서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당시 함께 있었던 모이즈 여사도 총상을 입고 미국으로 후송됐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에티오피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티오피아 국립선거위원회는 10일 연방의회 의석 총 436석 가운데 여당인 번영당이 410석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비 아메드 총리는 앞으로 5년 임기 재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제1야당인 에티오피아 사회정의당은 11석을 거쳤는데 그쳤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8년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자리에서 물러난 전임자를 이어 총리직에 오른 아비 총리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로 평가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치러진 지난달 총선은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야당들은 방해와 억압이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비 총리는 이번 총선이 에티오피아 최초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다고 자평했지만 미국인 야당이 제시한 통계와 일부 지역이 불안정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선거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서부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애리조나 주 당국은 10일 위키업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충돌한 강공기가 추락하면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부트레그 산불도 계속 확산하면서 10일 산불 면적이 158제곱킬로미터에서 308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산불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와 미 북서부 지역 수백만 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전력 부족 상황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전력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산불도 계속 확산하면서 현재 수만 에이커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 일대에 12일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평양 내일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7월 11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